사도행전 19장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바울 일행의 그 제3차 복음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재방문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그 1년 만에 이제 재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 아니 침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여러 개 있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몇 가지의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해줬을 때,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딱 걸리면서 뭔가를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상당히 이렇게 좀 익숙해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소위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영어로는 이제 Great Commission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상 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명령한 게 지상 명령, 지하 명령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가장 큰 명령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어찌 되었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을 주시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었는지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디사이플 메이킹 하는 그것은 그 예수님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여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확인하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지금 에베소는 지금 이방인 교회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처음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교회는 100%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100% 유대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그 사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그 사역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지금 이방인 교회가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 교리적인 어떤 이 변천기 그러니까 이 과도기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지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모여 있다 그랬죠? 오순절 때 이 유대인들이 왜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120명은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유대인들, 나머지 뭐 우리는 뭐 여기 보면은 갑바도기아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왔고 뭐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갖고 지금 사방 도처에서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여기 왜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명절 지키러. 예, 명절 지키러 지금 왔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명절은 봄에 네 개, 가을에 세 개가 몰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에 세 개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그 쭉 이어지는 그런 절기고, 유월절이 니산월 14일, 그 다음부터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고, 무교절에 중간에 초실절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 한 주에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초실절서부터 대략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 오순절이 지금 그 봄에 한절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이제 여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걸어오고 이렇게 걸어가고 하다 보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 다 이제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세절기를 지키는 건데, 어쨌든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집에 내려갔다 오순절에 다시 오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온 사람들이 그냥 오순절까지를 다 대부분은 지키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런데 이 오순절이 지나면 그러면 각자가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언어들,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유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 흩으셨던 이 언어를 초자연적으로 이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시면서 복음의 사건을 그대로 다 이 사람들이 듣고 흩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신 게 오순절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 현상을 대단히 의아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거 요엘서 말씀의 일부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7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다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이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인 거예요. 자신의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 자신 죄인이라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럴 때 한 번은 해야 하는 질문, 우리가 어찌할까.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네요. 아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지금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네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4절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가로 열고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이 사람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중에 이제 성령님의 어떤 선물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장 48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지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지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아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영어에 보면은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되면서 name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니까 이름이 세 개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생각에 이 이름이 복수가 아니고 이 단수가 돼 있는데 이 공통된 이름이 바로 주다. 주 Lord L-O-R-D Lord. 그래서 이 Lord라는 이 L-O-R-D라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영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L-O-R-D가 전체가 다 대문자로 L과 O와 R과 D가 전체가 다 대문자로 쓰이면 그게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다 Lord.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L자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이제 주님 할 때 그 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분과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 드러내주는 표현이 지금 Lord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주이고 아들의 이름도 주이고 성령님의 이름도 주 이렇게 이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침례를 줄 때 보면은 이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이제 백인들이 하는 것과 이 흑인들이 하는 거 다르고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 세 번 담그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번 담그고 아들의 이름으로 한 번 담그고 확실하게 확인사살하라고 세 번을 이렇게 이제 했다가 꺼내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번 담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바깥으로 이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무덤에 이제 한번 이렇게 누워서 장사 지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묻혀서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족하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침례, 이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또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리적인 논쟁들, 교리에 해당하는 좀 까다로운 것들이 이제 이 침례와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침례와 성령님의 어떤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성령님의 그 선물을 받는 것과 구원, 이 세 개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찾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면 오순절 사건의 그 당사자들 120명의 그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 마리아와 뭐 이제 여러 사람들 그 120명의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먼저 충만해졌어요.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곧바로 타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선물이 동시에 주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장소에서 언급은 없어요. 오순절의 목격자들, 오순절 사건의 목격자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각 지역에서 몰려와서 놀랐던 그 유대인 또는 유대인 개종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베드로가 명령할 때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는 반유대인이에요. 반만 유대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그 전개 순서가 예수님의 그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너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해놓으셨듯이 사도행전의 그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이제 사마리아 쪽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믿고 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보면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 때 보면은 고넬료는 요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고넬료의 경우에는 먼저 믿었어요.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걸 믿은 것입니다. 믿고 듣고 있는데 성령님의 선물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성령님의 선물이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이 타언어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침례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성령님의 선물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침례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람들의 경우에는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고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안수하니까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지금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책이 과도기적인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교회의 정확한 어떤 실행에 관한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이제 주로 교회에 관한 이 교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보시면, 8절에,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의 이제 이 회당에서의 3개월간의 이제 사역이 소개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담대히 말했다. 첫 번째 담대히 말했다. 두 번째 강론했다. 세 번째 설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 이교도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히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했다. 이것이 이제 디스퓨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했다, persuading 했다야 되는데, persuade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게 전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담대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게,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바울의 일행을 비방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분리의 모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모임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뛰쳐나오고 뭐 다시 들어왔다 또 뛰쳐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분리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우리가 당연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것을 전혀 고칠 의사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양자에 해당하는 사도이지만 이 목양자에 해당하는 이 바울이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목자, 감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분리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0절에 와서 이 일이 2회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2회라고,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3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2년 또는 3년 동안 이루어질 때 도대체 뭘 가르쳤냐.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17절부터 보면은 제가 지금 좀 전에 인용했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지금 에베소 지금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쳤다. 여기 보면은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또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모범이고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 다시 보니까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선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도 맨 뒤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영대역 성경에는 아마 2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20페이지, 21페이지 이런 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도가 있으신 분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여행 지도라고 된 것들이 있어요. 1, 2차, 3차. 거기 보시면은 지중해가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왼쪽 위쪽으로 있는 게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장화 모양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고린도 뭐 아가야 이렇게 있고 아테네 있고 한 데가 여기가 지금 현대로 치면 그리스 쪽이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육지 쪽 거기 보면은 비두니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루기아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 전 지역이 지금 현재의 지도로 따지면 터키가 되는 거예요. 터키가.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돼 있는 아래 조금 오른쪽에 그 중간쯤 돼 있는 시리아라고 돼 있는 그 위쪽 시리아 위쪽 그 부분 이렇게 그 부분서부터 지금 이 위쪽 전체가 지금 현대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그 왼쪽에 그 일부 지역을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일곱 개의 교회 에베소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일곱 개의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그 교회들이 전부 여기 이 아시아라고 돼 있는 이쪽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게 다 캐톨릭 용어인데. 이제 성경의 땅이라 그러는 게 이제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성경의 땅을 우리가 이제 방문한다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보면 그러면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탐방한다 그러면 터키를 가는 거예요. 터키를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냥 엄청 버스만 타고 다녀요. 가보면 이렇게 한 군데 갔다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버스만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 지금 이 지중해 연안에 이쪽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게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뭐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유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자, 잘 보세요. 예, 기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누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그렇죠? 바울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이 도구들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거의 100% 다 이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 자기 자신, 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이때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은 사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사인, 표적이다. 표적. 이 성경에서 이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 이것을 표적이라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다 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나타나는, 성경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제단을 태웠다.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 엘리야가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시는 거거든요. 이 엘리야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민족의 그 이 시작부터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 전부터 기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렇죠?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그 기적이죠. 손을 넣었다 뺐는데 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뺐는데 깨끗해졌다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전부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파라오에게 가서 보이고, 파라오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치고 빠져나올 때 그 모든 열 가지 재앙이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면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뜻이 이거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서의 지금 기적이 지금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기적을 행할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아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하리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너희 그 대언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 대언자라면 내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할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니까, 그런 게 딱 드러나면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고 너희가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연속선상에서, 그 대언자들의 연속선상에서 모세가 약속한 그 큰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들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 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마가복음에서도 보고 했을 때 표적의 목적은 말씀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막 와가지고 뭐막 넘어뜨린다 그러고 뭐 뜨거워지고 샬라샬라 한다 그러고 병거치고 하는 그런 것들에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아 그런 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적은 그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는 때가.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거예요. 유대인은 그 합법적으로 그것을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인이 됐건 영국인이 됐건 아프리카인이 됐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인이 됐건 다 이방인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루겠다 하신 약속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를 유대인인 척하면서 그 기적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으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게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갈 필요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몸에 있는 뭐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병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앞치마라는 것은 남자가 앞치마를 입고 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이렇게 이제 다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일할 때 이제 그 입게 되는 그런 보조 이 옷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얹으면 그냥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이렇게 계속됐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이 어떤 영적인 아들이면서 후배 목양자인 디모데가 자꾸 이 속이 아픈데 위장병 때문에 속이 아픈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 동료 일꾼이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자기 몸에 있는 거 하나 갖다 줘서 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이제 그 말기쯤이 되면은 그럼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조금 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어노라. 아니 그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동역자들을 못 고쳐서 지금 병들어서 남겨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이러한 병을 낫게 하는 이러한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은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표적은 그 유효 기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대상이 분명히 유대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로서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어떤 분별력, 그 분별력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로마 캐톨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게 참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장로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어거스틴이 얼마나 뭐 위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참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멜비안 다리 전투에서 뭐 이 누굽니까 콘스탄틴이 뭐 방패 이 사인으로 승리하리라 해갖고 뭐 위대한 승리를 해서 뭐 기독교가 공인되고 어쩌고 콘스탄틴 죽을 때까지 이교도였어요. 죽을 때까지 그 콘스탄틴이 이 침례 중생설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믿는 거죠. 침례 중생설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침례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로마 캐톨릭은 용서가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침례를 받아야만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이교 사제의 그 최고 그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뭐 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가 유명한 분이라 하더라도 눈뜬 장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운동. 이 18세기서부터 해서 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휩쓸어가고 있는 이 은사운동,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운동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 은사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이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신복음주의가 뭔지, 신중립주의의 또 다른 말인데, 신복음주의, 말은 대단히 좋은 것 같죠? 근데 중도와 타협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반, 교회 반, 이렇게 섞어 놓는 그게 신복음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분별하고 또 뉴에이지가 뭔지, 이제 종교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각 교파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지만 뉴에이지는 이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온갖 종류의 그 종교들을 다 하나로 묶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뉴에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적을 어떤 측면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현대교회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이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때 있었던 이런 소위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매해 계속해서, 매순간 계속해서 우리도 그걸 반복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건 그냥 일회 사건이냐 이런 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표적이 뭔지, 이것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12절까지만 그렇게 하고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